예, 민수기 35장 1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그들의 얻은 기업에서 레위인에게 거할 성읍들을 주게 하고 너희는 또 그 성읍 사면의 들을 레위인에게 주어서 성읍으로는 그들의 거처가 되게 하고 들로는 그들의 가축과 물산과 짐승들을 둘 곳이 되게 할 것이라.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들의 들은 성벽에서부터 밖으로 4만 2천 규빗이라. 성을 중앙에 두고 성밖 동편으로 2천 규빗, 남편으로 2천 규빗, 서편으로 2천 규빗, 북편으로 2천 규빗을 측량할지니 이는 그들의 성읍에 들이며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은 살인자로 피케할 도피성으로 여섯 성읍이요 그 외에 42성읍이라. 너희가 레위인에게 모두 48성읍을 주고 그 들도 함께 주되 이스라엘 자손의 산업에서 레위인에게 너희가 성읍을 줄 때에 많이 얻은 자에게서는 많이 취하여 주고 적게 얻은 자에게서는 적게 취하여 줄 것이라. 각기 얻은 산업을 따라서 그 성읍들을 레위인에게 줄지니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그릇 살인한 자로 그리로 피하게 하라. 이는 너희가 보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너희가 줄 성읍 중에 여섯으로 도피성이 되게 하되 새 성읍은 요단 이편에서 주고 새 성읍은 가나안 땅에서 주어 도피성이 되게 하라. 이 여섯 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우거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무릇 그릇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만일 철연장으로 사람을 쳐 죽이면 이는 고살한 자니 그 고살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이는 고살한 자니 그 고살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나무 연장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이는 고살한 자니 그 고살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니라. 피를 보수하는 자가 그 고살자를 친히 죽일 것이니 그를 만나거든 죽일 것이요. 만일 미워하는 까닭에 밀쳐 죽이거나 기회를 엿보아 무엇을 던져 죽이거나 원한으로 인하여 손으로 쳐 죽이면 그 친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니 이는 고살하였음이라. 피를 보수하는 자가 그 고살자를 만나거든 죽일 것이니라. 원한지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기회를 엿봄이 없이 무엇을 던지거나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던져서 죽였다 하자 이는 원한도 없고 해하려 한 것도 아닌 즉 회중이 친자와 피를 보수하는 자 간에 이 규례대로 판결하여 피를 보수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의 죽기까지 거기 거할 것이니라. 그러나 살인자가 어느 때든지 그 피하였던 도피성 직역 밖에 나갔다 하자 피를 보수하는 자가 도피성 직영 밖에서 그 살인자를 만나 죽일지라도 위하여 피 흘린 죄가 없나니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의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유하였을 것입니다. 대제사장의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산업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이는 너희 대대로 거하는 곳에서 판단하는 윤례라. 무릇 사람을 죽인 자, 곧 고살자를 증인들의 말에 따라서 죽일 것이나 한 증인의 증거만 따라서 죽이지 말 것이요. 살인죄를 범한 고살자의 생명의 속전을 받지 말고 반드시 죽일 것이며 또 도피성에 피한 자를 대제사장에 죽기 전에는 속전을 받고 그의 땅으로 돌아가 거하게 하지 말 것이니라. 너희는 거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이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할 수 없느니라. 너희는 너희 거하는 땅, 곧 나의 거룩한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함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하나님 백성들을 불러 모아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이 하나님의 권능이요, 은혜요, 또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이요, 힘이오니 이 말씀으로 더욱 저희들 먹여주시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해주시고 또한 말씀에서 나는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더욱 굳건하게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이 자리에 함께 나오지 못한 모든 성도들에게도 말씀의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이 시간을 성령님께서 이끌어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우리 민수기 이제 35장으로 왔고요. 이제 다음번에 36장까지 하면 이제 민수기 말씀이 마칩니다. 거의 한 1년 좀 넘게 한 것 같아요. 한 50번 정도 한 것 같은데 우리 민수기 말씀이 마친 후에는 또 우리 다른 말씀 가지고 또 계속해서 성경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5장, 이제 36장 계속해서 민수기의 후기 말씀, 에필로그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제 40년간의 광야 생활은 다 끝이 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가 요단강을 건너 정복 전쟁을 통해 그 땅을 언약 기업으로 얻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기업을 물은 후에 그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지침을 계속해서 주고 계십니다. 이 지침이 이제 그 신명기까지 뒤드러나미까지 연결이 돼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야 되는지를 계속해서 알려주십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기업을 물은 후에 무엇을 세우라는 지침인가 하면 레위인들이 거할 성읍들, cities for Levites, 그리고 도피성, city of refuge, 도피성에 관한 지침을 주십니다. 특별히 도피성에 관한 말씀은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신명기와 여호수아서에서도 계속해서 나와요. 그만큼 이 도피성에 관한 지침이 너무나 중요한 지침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복해서 알려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 도피성에 관한 지침이 이 민수기 35장에서 처음 나오는 게 아니라 예전에 출애굽기에서도 미리 알려주신 적이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21장에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구원을 한 바로 직후 시내산에 모였을 때 하나님이 벌써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을 때부터 이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을 해주실 뿐만 아니라 도피성까지도 함께 약속해 주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 출애굽기 한번 가보시겠어요? 출애굽기 21장 12절에서 14절 Exodus chapter 21 verse 12 through 14 출애굽기 21장 오늘 본문 이렇게 놔두시고요. 21장 12절에서 14절 예, 찾으셨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만일 사람이 계획함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 손에 붙임이면 내가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사람이 그 이웃을 짐짓 모살하였으면 너는 그를 내 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자, 하나님이 이 출애굽 구원을 하실 때부터 이렇게 사람이 짐짓 그러니까 고의로 죽인 것이 아니라 계획하지 않고 실수로 죽인 곳이면 하나님이 정해주실 한 곳으로 도망하면 살 수 있게 하시는 지침, 즉 도피성의 지침을 미리 주십니다. 그래서 이 도피성을 주시면서 참 재밌어요.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시면서 왜 언약 기업의 땅뿐만 아니라 도피성에 관한 약속을 같이 해주실까? 그만큼 이 도피성에 관한 말씀이 너무나 중요한 복음의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 이 도피성을 주시며 주시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도피성에 대한 말씀을 주시는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흐름을 좀 살펴보면은 이래요. 먼저 민수기 34장으로 우리가 돌아가 보면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대한 말씀을 먼저 주셨죠. 가나안 땅의 그 사방, 동서남북의 그 border, 경계가 어떠할 건지를 알려주셨고요. 또 그 땅을 열두 지파들에게 분배할 때에 그 분배할 자들을 세우시는 지침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34장에는 전체적인 가나안 땅에 대한 말씀을 주셨고 어떻게 열두 기업이 그 땅을 나누어 가져야 되는 지침을 주셨는데 35장으로 오면 조금 더 좁혀져 가요. 1절에서 8절까지는 각 지파가 각기 자기들의 기업의 땅을 얻을 때에 레위인들을 위한 성읍을 그 가운데서 따로 구별하여 내어줄 것을 명하시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열두 지파가 자기 땅들은 물려갔는데 그 안에서 몇몇 성읍들은 레위인들이 살아가라고 내어주라는 지침을 주세요. 그래서 얼마 정도를 내어주라고 하면 각 지파에서 레위 지파가 거할 성읍으로 총 몇 성읍을 내어주라고 그랬죠? 전체적으로 몇 개? 오늘 본문에 보면 예, 48성읍. 그걸 12지파로 나눠보면 몇 개씩인가요? 4개씩 주는 거죠. 4개의 성읍씩을 각각. 48성읍을 따로 떼어서 레위인들에게 주어서 레위인들이 각 지파에서 받은 11조의 예물들을 가지고 그 성읍에 살면서 가축과 짐승들도 기르고 그들의 삶을 따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십니다. 왜 그랬죠? 우리가 잘 알듯이 레위인들은 그 약속의 땅에서 자기들의 분깃이 없었어요. 자기들의 포션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고 살아가게 하셨기 때문에 땅을 나눠줄 때에 레위인들은 제외를 시켰죠. 그리고 요셉 지파가 둘로 나누어지죠.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 그래서 전체 열두 지파가 땅을 나누어 갖게 하시고 레위는 제외되었기 때문에 그들을 위한 성읍을 따로 전 이스라엘의 48성읍에 나누어서 살아가게끔 마련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이 따라오고 그리고 나서 이제 9절부터 보시면 그 48성읍 중에서도 여섯 성읍을 따로 구별하여 어떤 성으로 만드시냐 하면 도피성, City of Refuge를 만드셔서 이 도피성을 세우시고 나머지 42성읍을 레위인들이 살아갈 성읍으로 정하십니다. 좁혀져 오죠? 자, 그렇다면 이 도피성은 누구를 위한 성읍인가? 이 도피성에는 특별한 자들이 들어가 살아가게 하십니다. 어떤 자들일까요? 오늘 본문 9절에서 15절에 이렇게 알려주십니다. 민수기 35장 9절에서 15절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그릇 살인한 자로 그리로 피하게 하라 이는 너희가 보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너희가 줄 성읍 중에 여섯으로 도피성이 되게 하되 새 성읍은 요단 이편에서 주고 새 성읍은 가나안 땅에서 주어 도피성이 되게 하라. 이 여섯 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우거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무릇 그릇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자, 이 내용을 보면 이 도피성으로 들어가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을 어떤 자들로 알려주십니까? 11절에 보면 그릇 살인한 자들, 그렇죠? 그릇 살인한 자들. Somebody who killed accidentally. 실수로 살인한 자들. 알지 못하는 중에 살인한 자들. 즉, 죽이려는 의도가 전혀 없이 사람을 죽인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이거예요. 하나님이 같은 살인죄라고 해도 둘로 나누시는 걸 보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의도적으로 계획을 해서 살인을 하는 경우하고 또 의도가 전혀 없이 실수로 사람을 죽인 경우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둘 다 살인죄로 여기서요. 계속해서 보겠지만 먼저 의도적으로 살인을 한 경우는 오늘 본문 16절에서 21절에 보면 그러한 자들을 가르켜 부르는 이름이 있었어요. 16절에서 21절에 보면 의도적으로 purposely 살인을 한 자들은 뭐라고 부르죠? 세 글자. 고살자라고 불러요. 즉 고의적으로 살인한 자들. 고살자. purposely 고의적으로 살인한 자로. 그리고 그러한 고살자들은 반드시 죽이게 하십니다. 그리고 21절 뒷부분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함께 해주세요. 피를 보수하는 자가 그 고살자를 만나거든 죽일 것이니라. 피를 보수하는 자는 누구냐 하면 그 고살자로 인해 살인을 당한, 그렇죠? 그 고살자로 인해 죽임을 당한 자의 친지나 가족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그 고살자를 만나면 보복해서 죽일 수 있는 권한을 주세요. 그런데 이러한 경우는 하나님이 살인으로 여기지 않으십니다. 이러한 경우는 왜 살인으로 여기시지 않냐 하면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 고살자를 심판하시는 걸로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복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또 구약의 그 사회법을 보면 구약의 사회법의 원리가 뭐였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렇죠? 그래서 그런 친지가 고의적인 살인을 당했을 경우에 가서 죽일 수 있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도 무조건 죽일 수 있게 하신 것이 아니라 30절에 이러한 지침을 같이 주세요. 30절, 31절에 보면 무릇 사람을 죽인 자, 곧 고살자를 증인들의 말을 따라서 죽일 것이나 한 증인의 증거만 따라서 죽이지 말 것이요. 살인죄를 범한 고살자의 생명의 속전을 받지 말고 반드시 죽일 것이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고살자가 분명히 심판을 받고 죽어야 하지만 두세 증인의 말을 따라서 이 사람이 진짜 그 살인을 한 자인지 확인하고 죽이래요. 예, 그렇게 죽이게 하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31절에 보면 고살자는 생명의 속전을 받지 말고 반드시 죽이라. 즉, 어떤 제물로도, 희생제물로도, 어떤 속량물로도, 어떤 랜섬으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죄를 대속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오직 자기들의 죽음으로서만 죄값을 치러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죄가 아무리 많아도 살인죄는 대속할 제사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33절에서 이렇게 알려주세요. 33절에 너희는 거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이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할 수 없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 거할 땅은 하나님이 함께 거하시는 거룩한 땅이기 때문에 그 땅을 더럽힐 수 없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그 땅이 어떻게 더럽혀지느냐? 살인죄로 더럽혀진다는 거예요. 피를 흘림으로 피가 흘려져 더럽혀진다는 뜻입니다. 물론 살인죄, 이따가도 보겠지만 실제로 피 흘리는 것도 살인죄지만 미워만 해도 욕을 해도 살인죄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왕국은 그러한 살인죄가 있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피가 흘려져 더러워진 땅은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다시 거룩하게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죄값이 치러져야만 하기 때문에 반드시 그 고살자, 고의로 살인한 자의 피가 흘려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그릇 살인한 자들은 어떨까요? 실수로 죽인 자들, 알지 못하고 미스테이크로, 액시던틀리 죽인 자들. 별로 다르지 않아요. 의도가 없이 실수로 살인을 했을 경우, 오늘 본문에 보면 A person who has killed someone accidentally. 이 경우에는 하나님이 한 가지 길을 내어주시는데 하나님이 정하신 도피성으로 피하여 살아요. 수 있게 하십니다. 22절부터 보면 이러한 자들을 가리켜 뭐라고 그러냐면 원한 없이 죽인 경우, 우연히 죽인 경우, 기회를 엿보미 없이, 즉 계획하지 않고 죽인 경우, 보지 못하고 해하려는 의도 없이 실수로 살인을 한 자들이라고 표현을 하시죠. 이러한 자들은 나는 실수로 죽였으니까 그냥 나는 살아가도 되지?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러한 자들은 자기가 있는 곳에서 가장 가까운 도피성으로 빨리 피해가야 했다는 거죠. 왜? 실수로 살인을 한 자들에게도 보복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이 그것을 그 지침을 주셨기 때문에 그 죽은 자의 가족이나 친지가 보복을 할 수 있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보복을 하는 보수자들을 피해 가장 가까운 도피성으로 피하여만 살 수 있게 하신 겁니다. 그들도 보복을 받을 수가 있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 곳곳에 도피성을 마련해 주신 겁니다. 그런데 그 여섯 도피성을 어디에 마련해 주셨는가? 이것도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 보면 14절에 보시면 여섯 도피성 중에 세 성읍은 요단 이편에 주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 광야 요단 동편 아직 요단강을 건너기 전 이곳에 두고 나머지 세 성읍은 가나안 땅에 주어 도피성이 되게 하라. 세 성읍은 가나안 땅에 두게 하시는데 나머지 세 성읍은 이 요단 동편 우리가 보았죠.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가 우리는 이 땅을 달라고 해서 주신 그 땅에 두게 하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되죠. 원래 요단 동편의 땅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기업의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므낫세 갓 그 다음에 또 누구예요? 이 르우벤 지파의 요구를 들어주시고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신 땅이죠. 그런데 그곳에도 도피성을 세우게 하십니다. 즉, 이 요단 동편에 거하는 이 두 지파 반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도피성을 두어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잠깐 나오지만 또 여호수아서 20장으로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그들 중에 거하는 외인들, 이방인들, 젠타일들까지 accidentally, 실수로 살인을 했을 경우에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게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 커지는 것을 보게 돼요. 이방인들에게까지도 확장을 하십니다. 예, 그리고 나서 오늘 보면 22절에서 28절까지를 보면 조금 더 자세한 지침이 나와요. 이렇게 실수로 살인한 자들, 액시던틀리 죽인 자들은 가장 먼저 어떻게 해야 되냐면 가까운 도피성을 찾아서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서 20장에 가면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 도피성에 들어가서 그 도피성 문에 서서 장로들과 회중 앞에 내가 이러이러해서 도피성으로 왔다라고 고해야 했습니다. 그러면 장로들과 회중들, 그 도피성 안에 있는 장로들과 회중들이 자기네 규례대로 판결을 하여 아, 이 사람은 실수로 살인을 한 것이 맞다라고 결정이 되면 그때부터 도피성 안에 들어와서 살아갈 수 있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가 도피성 안에 있으면 정말 자유롭고 안전하게 죽임당함의 위협이 없이 살아갈 수 있었지만 만약에 도피성 밖에 나갔을 경우 피해자의 가족이나 친지가 그를 만나서 죽였을 경우에는 그 피 흘린 것에 대한 죄가 없다고 하십니다. 그 죄를 묻지 않으세요. 즉 무슨 말인가요? 도피성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에 따라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과 죽음이 살인죄의 경우 도피성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 분명한 것은 오직 도피성 안에 있어야만 생명을 얻어서 살아갈 수 있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어쨌든 간에 고의로 살인을 했건 또 accidentally, 부지 중에 실수로 살인을 했건 다 살인자라는 것에서는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고의로 살인한 자는 절대로 속전, 뭐 랜섬, 무슨 뭐 재물을 바쳐가지고 그 죄로부터 자유롭게 될 수 없다고 하시죠? 그렇다면 실수로 살인한 자는 어땠을까요? 실수로 살인한 자들은 속전을 내고 재물을 바쳐서 뭐 제사를 지내서 그 죄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어요. 똑같았어요. 32절에 보세요. 도피성에 피한 자를 대제사장에 죽기 전에는 속전을 받고 그의 땅으로 돌아가 거하게 하지 말 것이니라. 실수로 살인을 한 경우도 속전을 내서 그 죄에서 해방이 된다거나 다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게 못하셨다는 거죠. 그렇게 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왜? 고의로 살인을 했건 뭐 실수로 살인을 했건 모두 속전을 받지 못하게 하신 것은 둘 다 어쨌든 살인자여 피를 흘렸기 때문에 그 죄에서 해방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다른 것이 있다면 두 가지가 달라요.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두 가지가 달라요. 실수로 살인할 경우 속전을 내거나 희생제사를 통해서 자유로워질 수는 없었는데 두 가지로 하나님이 길을 내어주세요. 첫 번째는 뭐라고요? 도피성으로 가서 생명을 얻어서 살아갈 수 있게 하셨어요. 그런데 또 한 가지 길을 주세요. 도피성으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자기 기업으로 돌아가서도 완전히 해방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길까지 주세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28절에 나옵니다. 28절에 보시면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의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유하였을 것입니다. 대제사장의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산업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도피성에서는 살 수가 있지만 도피성 밖으로 나갈 수는 없었잖아요. 그런데 도피성 밖으로 나가서도 자기 기업으로 돌아가 자기 기업을 물으며 살아갈 수 있는 오로지 한 가지 길이 있었는데 무엇이었다고요? 도피성에 사는 날 동안 누가 죽으면? 대제사장이 죽으면 마치 그 하이프리스트 대제사장의 죽음이 이 살인자에게 속전이 되어서 랜섬이 되어서 그가 그 살인죄에서 완전하게 해방이 되어 자기 기업의 땅으로 돌아가 살아갈 수 있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지중에 그릇 실수로 우연히 살인한 자가 완전히 자유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오직 대제사장의 죽음을 통해서만 가능했다는 거죠. 형제 여러분, 우리가 이미 말씀을 안 드려도 복음이 연결이 되죠. 대제사장의 죽음을 통해서만 살인한 자가 속죄함을 받고 자유와 해방을 누릴 수 있는 도피성의 지침.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만 우리 살인자들이 영원하고 완전한 자유와 해방과 생명을 얻게 하셨음을 미리 증거하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 도피성을 통해서도 예수님이 우리의 도피성이 되시어 그 예수님 안에 거할 때에는 생명을 얻게 하셨고 사망과 심판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그러나 예수님 밖에 있을 때에는 오히려 죽음과 심판 아래 놓여 살아가야 됨을 알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시요 또한 우리의 피할 오로지 도피성이 되심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십자가 복음과 너무나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말씀이 이 도피성에 관한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 때부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까지 계속해서 알려주세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르치게 하시는 겁니다. 도피성, refuge라는 말이에요. refuge 맞나요? 영어 발음이. 피난처라는 뜻입니다. 피난처. 우리가 성경에 보면 많은 성도들이 많은 특별히 시편에 보면 시편에 하나님을 가리켜 그리고 오실 그리스도를 가리켜 하나님은 여호와는 나의 뭐라고 고백하죠? 피난처시라. 나의 피할 오로지 도피성이라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분께 피하여만 내가 받아야 될 모든 죄의 싹, 심판, 죽음에서 건져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시편 142편 5절에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오. 다윗이 노래합니다. 하나님은 환난과 심판의 날에 우리가 안전히 거할 피난처시라 노래합니다. 그뿐 아니라 시브리서 6장에도 이러한 말씀을 주세요. 한번 가보시겠어요? 시브리서 6장 17절에서 18절. Hebrews chapter 6 verse 17 through 18. 히브리서 6장 17절에서 18절. 우리 성도의 삶을 이렇게 알려주세요. 성도도 피하여 가는 삶이라. 즉 피난처로 가는 삶이라. 6장 17절에서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의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을 인하여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 가는 우리로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까지만 볼게요. 자. 지금 이 구절에 보면 성도들의 삶을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 앞에 있는 소망을 얻기 위하여 우리 앞에 있는 기업의 천국의 소망을 위하여 피하여 가는 자들이라. flee, 도망가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누구에게로 도망치는 자들이라. 그 기업을 얻는 날까지 천국에 들어가는 날까지 늘 우리의 피난처로 도망쳐 살아가는 자들이라고 하십니다. 성도들을. 여기서 이 피하여라는 단어가 70인역에 보면 구약의 도피성으로 피하여 가는 것, 하나님 피난처로 피하여 가는 같은 단어예요. 즉 성도의 삶은 끊임없이 우리의 도피성이요 우리의 피난처이신 예수님께로 피하여 예수님께로 도망쳐 예수님께로 들어가 예수님 안에 늘 거하다가 마침내 천국에 들어가는 삶이라 이렇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에서는 정말 예수님과 함께 완전하고 영원한 자유와 해방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무엇을 알려주시느냐? 여러분과 제가 피할 곳은 예수님밖에는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만 생명이 있고 예수님 안에만 진정한 자유와 해방이 있고 예수님 안에만 참 소망이 있고 예수님 안에만 안전함과 쉼이 있고 예수님 안에서만 평강을 누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 밖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 즉시 죽음과 심판입니다. 뿐 아니라 그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 주시어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영원한 속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 예수님이 우리의 피하여 갈 곳이라. 우리의 피난처라. 우리의 도피성이라. 우리의 레퓨지라. 그 말이 뭘 의미하는 걸까요? 여러분과 제가 살인자라는 뜻입니다. 도피성은 살인자에게 필요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완전한 도피성이요.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속전을 내셨다는 뜻은 우리가 살인자였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는 수도 없는 살인을 저지른 자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은 살인자의 끝에는 누가 계실까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까지 우리 삶에서 매일매일 죽이고 산 거죠. 예수님을 매일매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옥의 영원한 심판으로 가야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무한한 진노의 심판을 내리셔야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가면 형제에게 노하고 욕하는 자, 형제에게 화를 내고 마음속으로라도 욕하는 자도 살인자라. 그리고 지옥불에 들어가야 된다.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3장에는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자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피해 보수자로 우리를 심판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를 심판하셔야 마땅한 하나님이 우리 살인자들을 위해 영원한 도피성으로 예수님을 마련해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언제 어디서든지 예수님께로 피하여 예수님 안에서 안전하게 살아가게 하시는 겁니다. 그뿐 아니라 예수님을 우리의 영원한 제사장으로 주셔서 그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해 완전한 그 영원한 속죄함을 얻게 하시고 우리에게 마련해 주신 기업의 땅, 즉 천국으로 들어가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게 하십니다. 너무나 놀랍지 않나요? 지금도 저와 여러분은 언제 어디서든지 도피성 되신 예수님 안에서 안전하게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실수로도 이 도피성 대신 예수님 밖으로 나가지 못해요. 구약에서는 실수로 나갔다가 죽임을 당한 사람도 있었죠. 예수님이 도피성 대신 자기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우리를 완전히 지키고 계십니다. 그래서 죽음과 심판이 결코 우리를 해할 수 없게 하십니다. 이렇게 도피성의 지침이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우리에게 너무나 확실하게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성경이 도피성에 관한 지침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도피성에 관한 말씀을 받는 시점이 오늘 본문에서는 언제라고요? 아직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이에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각 지파들이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물르는 지침을 주신 후에 그 안에서 레위 지파를 위한 성읍을 만드는 지침을 주시고 그 안에서 도피성을 세우는 지침을 주십니다. 잘 보시면 약속의 땅 안에 또 다른 약속의 땅을 주시는 모습, 은혜로 주시는 기업 안에 또 다른 은혜가 보여지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이 모든 약속의 땅, 이 가나안 땅의 기업을 누구를 위해 준비해 주시는 거죠? 의로운 백성들을 위해 준비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순종했기 때문에 야 수고했다 라고 상으로 주시는 땅이었나요?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민수기에서 보아왔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불순종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오직 은혜로 이 가나안 땅을 그러한 죄인들을 위해 예비해 주신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은혜로 주시는 땅. 그런데 그 안에 더 큰 은혜가 보여진다는 거죠. 도피상. 그 가운데서도 더 큰 죄인들인 살인자들을 위해서 준비하신 약속의 성읍. 은혜로 주신 약속의 땅 안에 더 큰 은혜로 주시는 땅이 있다는 거죠.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예수님과 함께 천국 백성으로 다시 살아 천국을 우리의 영원한 기업으로 얻었고 천국에 속한 자로 살아가게 하시는데 잠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의 영원한 도피성인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게 하십니다. 왜? 왜? 천국도 주시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해 주시는 걸까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것도 정말 정말 소망 없는 완전 타락한 죄인이기 때문에. 오직 은혜로 우리를 불러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은혜를 맛보게 하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자유하는 하나님 아들들입니다. 그런데 이 자유는 도피성 되시는 예수님 안에만 있는 자유입니다. 예수님 안에만 죄와 사망과 심판으로부터의 참 자유가 있습니다. 이 자유를 가지고 늘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죄에서 떠나 기쁘게 하나님을 순종하고 예배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히브리서 6장 17절 18절에 성도의 삶을 어떻게 알려주신다고요?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에게 즉 천국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에게 어떻게 살아가라고 하셨느냐?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 가라. 즉 천국에 들어가서 완전한 자유함을 누릴 때까지 늘 누구에게 피하여 가라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피하여 가라. 그리하여 큰 안위를 얻게 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끊임없이 끊임없이 우리는 예수님께로 피하여 가는 겁니다. 믿음으로 예수님 붙들고 그 안에서 우리 삶 살아가고 그 안에서 예수님과 교제 나누며 늘 예수님 붙들고 예수님만이 주신 구원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피하여 가라. 어디로? 예수님께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로 항상 피해 갔죠? 애굽으로, 세상으로. 거기에는 우리의 피난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로만 피하셔야 합니다. 거기에만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영원한 우리의 피난처인 예수님과 천국에 들어갈 날을, 분명한 날을 소망하시며 성도 여러분 끊임없이 끊임없이 예수님께로 피하여 예수님 안에서 기쁨과 평안과 자유와 안전함 속에 거하시다가 예수님의 죽음으로 주신 우리의 영원한 기업 천국에 들어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도피성으로 예수님을 주시고 또한 그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모든 죄에서 속량함을 받아 우리에게 마련해 주신 영원한 기업 천국에서 살아가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도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어떠한 어려움, 환난, 고난 또 시련들이 있다 할지라도 끊임없이 예수님께로 피하여 예수님 안에 있는 자유와 기쁨을 맛보며 살아가게 해주시고 그 예수님 붙들고 살다가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인 천국에 들어가 살아가는 온 성도들로 지켜주시옵소서. 감사드려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